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예,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은요, 은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무수한 은혜들을 정말 많이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 은혜, 축복. 여러분 어느 글자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느 것이 제일 좋습니까? 행복은 관계가 아니라 상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세속적인 단어였대요. 원래 왜냐하면은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뭡니까? 예, happiness인데요. 그 happiness의 어원이 뭔가 하면은 동사에서 왔는데요. happen이라는 동사의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appen to be 우연히 누리게 된 행복, 그것을 우연히 누리게 된 행운, 그것을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축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래요.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은요, 이 bleed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bleed가 뭡니까? 이 피를 흘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 제사를 의미할 때 ble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가운데는 항상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의 중요한 그 전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피 흘림의 전제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은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 그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고 은혜를 받으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 행복, 축복, 이것은요 오늘 제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원상 집사님도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시고 그러셔서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쉬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물을 좀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하니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립하면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행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행복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행복을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백성을 섬겨왔던 이 느헤미야가요, 1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그 총독 생활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시 잠시 자기가 본래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 그 페르시아를 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페르시아에서 체류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은 한 1년여 정도 그곳에서 체류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되찾았는데 지도자가 떠나가 버리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방황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받고 역경에 처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되찾아준 행복을 다시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들이 빼앗긴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어떤 행복의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요, 이 느헤미야 13장 이전의 배경과 13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변함없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받았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키는 원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시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대요.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다시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13장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렇게 13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이 방황하고 역경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내 삶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침례를 받고 20년, 30년 신앙을 해왔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해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꽉 차 계신 것인가? 영적으로 혹시 방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침체 속에, 내 신앙의 침체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마운틴뷰 교회를 볼 때, 아, 우리 교회가 조금 침체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그 행복을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돈을 붙들어서도 안 되고요. 인기를 붙들어서도 안 되고 명예를 붙들어서도 안 되고 권력도 붙들어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여러분 이 세상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정욕들,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육체도 폐하여지고 육체의 영광도 폐하여지고 모든 것은 다 폐하여지되 오직 폐하여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세세토록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읽는 것하고요 말씀을 붙드는 것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말씀을 듣는 것하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경청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진짜 우리가 자주 서는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그렇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행복을 회복하는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행복장이 있습니다. 행복. 행복에 대해서 노래한 장. 어디일까요? 행복.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행복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행복의 상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생애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말씀이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 그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또 약속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약속되었을까요?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매정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행복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데, 과실. 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년이 4계절입니까? 시절이? 4시절입니까?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들의 과일 나무가 80시절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맺혔겠어요. 그렇죠? 근데 행복한 상태만 알고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머니만 자꾸 달린 거죠, 주머니. 무슨 주머니만 달렸어요? 심술 주머니만 달렸어요. 그래서 심통만 늘었어요, 심통만. 자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통만 자꾸 늘어요. 이게 뭐 달린 사람처럼. 그 얼굴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달려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고 푸른 인생. 복되고 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그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우리 교회 대청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한 두 젊은 아주 신선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존스와, 네, 존스와 와그너예요. 그런데 그 와그너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구라는 책 5페이지에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큰 세계를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말인가? 탄식을 했어요. 그의 말씀을 신뢰하자. 이렇게 글은 썼지만은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했지만은 그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게 맞겠죠. 말씀을 완전히 의지합시다. 전적으로 말씀 위에 머무릅시다. 그러면 말씀에서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삶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잠오는 수면제로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자꾸 꿀같이 달고 그 말씀을 자꾸 사랑하게 되고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보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여기저기 십자가에 그 선혈 뚜렷한 그 피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 뜨거운 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떠나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린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책도 교회로 잘 가져오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은 여기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도 성경책을 앞에다 꼽아놓지요.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볼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교회 와가지고 설교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 삶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젖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읽어준 게 모세의 글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글이 뭐 그렇게 재미있겠어요? 영화 보는 것보다 재미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모세의 책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 그 행복을 지키려면은요, 구별된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참 이상한 말씀. 여러분, 이 1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예, 거기까지는 백성에게 이제 들렸죠.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렇게 율법을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몰수히라는 것은요, 한국말 표현을 어떻게 몰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몰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몰수? 몰수히? 이 진짜로 완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분리해냈다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여기 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로 separation. 그게 바로 거룩이. 그렇죠? 구별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느헤미야가 그렇게 분리하라고 말했을까요?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이방인을 제외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플랜은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내가 세상에 들어갔다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일단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분리해야 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이었습니다. 구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수히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일체의 세속적인 영향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구별하는 그 구별된 인생, 구별된 삶, 그 중요성은 성경이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13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4절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구별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십일조와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십일조와 안식일. 여러분, 십일조는 돈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돈 관리를 잘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면은 우리는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돈 관리.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칙으로 십일조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행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면서 그 후에 말씀한 것이 바로 분리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일조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10분의 1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여러분 11조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드리십시오 드리세요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른다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나에게 드려라. 왜냐하면은 네가 10분의 1을 나에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주의 주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11조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많이 드리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정신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었습니다. 사실은 7일 전체가 주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주인이시지만은 그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루를 구별하여 그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쉴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머지 6일도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매시간 매시간을 정말 매분 매초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거예요. 11조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도 주 앞에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여세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회복하시고 안식일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승립하시는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 시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행복을 지키길 원하느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복을 지키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가르친 그 행복의 비밀, 세 번째는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어떤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도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31절을 보시면은요, 또 정한 기한에, 이 정한 기한은 바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 11조를 드린다는 말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이 민족을 섬겼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느헤미야 이 13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만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행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 열망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것들에서 자신을 구별하기로 결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이 행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